위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방역 위기 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뒤 하루 동안의 방역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유로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돼 35만 명의 발열자가 나왔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12일 하루 동안에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롭게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이 사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도 한 명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북한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북한과의 협력과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우리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동지이자 이웃과 친구로서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행병과 투쟁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지지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적 지원 노력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게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같은 종류의 지원을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자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자입 의사를 표명한 핀란드에 대해 보복 조치를 거론하며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 움직임은 러시아와 핀란드 양자관계뿐 아니라 북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핀란드의 움직임은 외교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향후 군사기술과 기타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핀란드 정부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의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데이빗 비즐리 세계식량계획 WFP 사무총장은 국제적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흑해에 소재한 우크라이나 항구들에 대한 차단을 풀어줄 것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어제 뉴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해당 항구들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신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머지 세계에 대해 일말의 동정심이 있다면 해당 항구들을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또 항구 차단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열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몰도바와 같이 내륙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항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아세안 간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은 아세안의 45년 역사에서 처음이라며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태평양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음을 과시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의제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포함된다면서도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상당수 아세안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데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많은 나라가 러시아와 깊은 연계를 갖고 있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로로 잡은 러시아군 병사 한 명에 대한 첫 전범 재판을 오늘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의 법정에서는 이날 러시아 전차부대 소속 비단 바딘 사시마린 병장이 민간인 학살 혐의로 피고석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시시마린 병장이 지난 2월 28일 민간인을 쏜 혐의를 인정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이달 중으로 핵실험 준비를 끝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백신을 공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1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열병이 수도권 중심으로 동시다발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말 이후 수십만 명의 감염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백신 지원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5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이달 중으로 핵실험 준비를 끝낼 것으로 분석하면서 한국, 일본과 이 문제를 놓고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병 사실이 공개된 북한에 백신을 공급할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y as this month.
사키 대변인은 12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이 7번째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정보를 동맹과 파트너와 공유하고 그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그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s you noted, the president is traveling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next week, where he will continue strengthening.
그러면서 우리의 정보 평가는 최근 북한의 공개 성명과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불안정한 행동과 일치한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파트너, 동맹과 이런 정보를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은 물론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때 논의될 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발병 사실을 확인한 북한에 백신 제공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코백스의 백신 지원을 계속해서 거절했다며 미국은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The DPRK has repeatedly refused vaccine donations from COVAX. We do not, the United States does not currently have plans.
이어 우리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이건 북한이 이런 종류의 원조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는 광범위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인도적 원조에는 단순히 백신만이 아닌 북한 내 주민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도적 지원도 해당한다며 대신 그들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지만 미국의 공급분을 통한 백신 기부 계획은 현재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합니다.
북한이 어제 12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력 발전 계획에 기조한 무력시위 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추정되는 열병 폭증 사태 속에서 내부 결속을 위한 긴장 조성 행위라는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12일 저녁 기습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KN-25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추정은 한국군 당국이 파악한 미사일 재원에 따른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2일 오후 6시 2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은 모두 사거리 약 36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특히 세 발은 약 20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분 만에 세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식 다연장 로켓인 방사포와 달리 정밀 타격 능력을 높여주는 유도 기능 등이 있어 미한 군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당 무기체계를 처음 공개한 건 2019년 8월로 이번까지 모두 8차례가 발사됐습니다. 또 발사관 수에 따라 4, 5, 6연장 등 3종으로 나누어 개발 중인 사실이 2020년 10월 열병식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방사포 탄두에 건물 파괴용 이중 목적탄이나 확산탄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초대형 방사포는 전술핵 미사일과 비행 특성이 유사해 섞어 쏘기를 할 수 있는 요격이 매우 힘든 무기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도 탑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동하면서 연속 발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는 현재 한국의 미사일 요격망으로 막기 어렵다며 전술핵까지 탑재되면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12일 미사일 발사는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시입니다. 북한은 특히 같은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용 성격이 강한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방사포를 평양 수도의 그 순항 비행장에서 발사한 것도 좀 이례적이죠. 게다가 표적도 없이 그냥 허공에다 쏜 겁니다. 방사포를 가지고 지금 긴장도를 확 고조시키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봐서는 북한은 지금 코로나에 따른 대내 긴장을 통한 체제 결속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내에 좀 집중할 것 같은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열병 감염자 폭증으로 국가 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미 만들어놓은 국방력 발전 계획 시간표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민심 동요가 체제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외부와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일환일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점 이게 통제가 굉장히 어렵고 민심이 굉장히 악화될 경우에는 북한이 이것을 외부로 돌리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7차 핵실험 등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감염병 사태가 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의 시간표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지금 최대 비상방역 체제이기 때문에 도발이나 무력시, 그다음에 국방력 현대보다 더 중요한 단기적인 현안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정 부분 시간표 일정을 조절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취재진들을 만나 북한의 감염병 상황이 향후 핵실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북한 측 리더의 판단 문제라며 엘리트 레벨과 주민사회와의 상황과 별개로 움직이는 게 북한 사회니까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고 다만 핵실험을 하기 전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전화 협의를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김 실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가오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이 김 실장의 국가안보실장 임명을 축하했다며 두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이번 만남이 미한 동맹의 힘과 폭넓음을 강조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오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설리번 보좌관과 김 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다양한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 강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21일 서울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한국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주민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현재 북한에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에 대해 연일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최근 몇 주 동안 감행된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그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일 만으로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한국군과 정보 당국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명명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5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주민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한다면서도 현재 북한에 대한 백신 공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우리는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며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국제구호단체, 보건단체들이 북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노력을 펼치고 북한의 취약계층에 다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의 백신을 할당한다면 우리는 다른 코백스 AMC 대상국 92개 나라와 아프리카 연합에 그러하듯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코백스에 지원하는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 92개 나라와 아프리카 연합 8개 나라에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중저소득 AMC 대상국 92개 나라에 포함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어 북한은 지금까지 코백스의 모든 백신 지원을 거부했다며 미국이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해 백신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한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대한 국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에 대한 긴급한 백신 접종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어제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과 함께 국가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격상한다고 알린 북한은 열병이 수도권 중심으로 동시다발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말 이후 수십만 명의 감염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방역위기 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동안에 방역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료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돼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이 사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도 1명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밝힌 열병 전파 시점으로 미뤄 지난달 평양에서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대형 정치 행사가 감염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김위원장 집권 10년,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이 겹치면서 김위원장 집권 이래 역대 최대 인원을 동원해 무도회와 군중 시위, 열병식 등을 벌인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됐다는 것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히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이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발열자들을 격리 조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해 전파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했다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호흡기 감염병 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확진자 급증과 사망자 속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에 대한 외부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은 백신대로 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급한 거는 치료시설이라든지 산소발생기라든지 산소탱크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서 하고 치료약제 지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내주는 부분들이 일단은 선행돼야 되고요.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의 신종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을 우려해 백신 지원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신종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인선 대변인이 13일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지만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북한이 방역체계가 완벽하다고 발표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언제 무엇을 줄지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수는 없다며 북한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열려있지만 북한 측이 호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차덕철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 방역, 보건, 의료 협력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방역 지원 제안에 선뜻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도 오미크론 재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백신 냉동 보관 설비 등 북한의 인프라 미비, 백신 지원 수용으로 김 위원장이 입어야 할 정치적 타격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전염병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이유는 자체 해결을 위한 주민 결속용으로 중국식 봉쇄 정책에 의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건 북한 체제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부 당국이 나서서 상황이 어떤지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자신의 지도력을 믿어라라고 해서 들고 나가는 게 낫지 정보를 숨기면서 갈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굉장히 체제에 대한 큰 도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로 판단 가능하겠지.
북한 전역에서 감염자 급증세가 지속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면 결국 외부 도움을 받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이례적인 감염병 확산 실태 공개가 자체 해결이 어려운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외부 사회 지원을 받을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적어도 몇 달 또는 내년까지도 북한에서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인한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당분간은 외부 세계, 특히 서방 세계의 방역 지원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 먼저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그것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서방 세계의 지원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 센터장은 남북 방역 협력이 성사될 경우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대북 강경파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새 정부와 방역 협력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사무총장 대변인실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된 다음 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어제 오후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칼레드 키아리 사무차장이 언급했듯이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행동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영내와 그 너머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추가 발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날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유럽연합은 VOA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전면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이행하고 필요하면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또한 불법적이고 더욱 위협적인 무기의 개발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주요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이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16번째인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이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16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에 나선 것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무기 프로그램 강화 외에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전술 핵 운영을 위한 초대형 방사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12일 VOA에 북한이 올해 들어 16번째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반적인 목표의 일환으로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정규화 혹은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탄도미사일 시험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그중 상당수가 북한의 핵 억지력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가 이제 자신들의 DNA의 일부임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국 새 정부가 채택할 대북정책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이 이날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0일 윤석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시위입니다. 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일 만이며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무력 시위에 대해 자체 무기 프로그램 강화 외에 대내외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른 대북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And I think they wanted to send a message that it doesn't matter if you try to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에 강경하게 나오더라도 우리의 길을 갈 것이며 우리가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북한의 시위라는 설명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무력 시위를 즉각 중대도발로 규정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국민들을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 미한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랜드 연구소의 숙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우려한다면 이번 무력 과시는 자신의 무능함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코로나를 해결할 수 없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여전히 북한을 방어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체제 생존 가능성과 연결된 핵 프로그램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숙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코로나 발병을 기회의 창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며 한국 등을 위협하는 한편 코로나 발병을 명분으로 국제사회에 인도주의 지원 카드를 호소하면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무디게 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연구소인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열망을 과시하고 도발하며 양보를 얻어내려는 해묵은 전략으로 회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간 고위력 수소폭탄과 전술 핵무기 실험, 사거리를 늘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또 북한 무력 시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앞으로도 매우 강력한 발언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것이 북한을 더욱 호전적으로 만들지 확신할 수 없다며 북한도 이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달 뒤에 윤석열 정부가 기조를 바꿀지 지켜볼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어 보이며 북한이 기꺼이 비핵화하면 경제적 보상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좋은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도 달라지지 않을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무기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초대형 방사포인 KN-25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km, 정점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초대형 방사포를 최대 사거리인 약 400km까지 쏘려면 고도를 90km로 올려야 한다면서 그동안 KN-25가 이런 비행 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Lately have been going only about 50 or 60 kilometers up into the air.
벤의 선임 연구원은 또 KN-25는 미사일 네 발을 발사할 수 있지만 이번에 세 발만 탐지된 것은 나머지 한 발이 발사 초기 실패해 한국 측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는 해당 미사일 체계의 불안전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력하던 북한이 전술 미사일 시험을 한 것에 주목하며 러시아가 미사일 부족으로 중국에 미사일을 요청한 것처럼 북한도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장거리 미사일이 소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도 이번 미사일을 초대형 방사포 KN-25로 관측하며 전술핵 무기 개발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정은 has been speaking quite a lot about, and North Korea's state media has been speaking quite a lot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lately.
루이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당국은 계속 전술핵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며 로켓 설계와 북한의 성명 등을 고려하면 KN-25도 전술핵 무기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판다 선임 연구원도 이번 발사가 KN-25 유형의 시험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일상적인 작전 훈련의 일환으로 기술적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 의회의 올해 첫 대북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추가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와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제언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 작전을 단속하기 위해 국제사법기관들과 공조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김정은은 10년 전 집권 이후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핵 프로그램 증강에 더 큰 진전을 이뤘다며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아마도 전술 핵무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ince coming to power a decade ago, Kim Jong-un has gone further than his father and grandfather in building out his nuclear.
테리 국장은 12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회가 개최한 올해 첫 대북 정책 점검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은 핵무기를 현금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혹은 경제 개발과 맞바꾸는 데 관심이 없고 또 다른 도발이나 위기, 무기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협상으로 향하는 데도 관심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Kim Jong-un is not interested in trading cash or economic incentives.
그러면서 이것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는 우리가 완강히 버텨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한반도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미한 동맹을 약화하는 것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현대화에 전념하면서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에 복귀하는 것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해법과 관련해 어렵고 불편한 현실은 과거 다섯 개 행정부에 걸쳐 어떤 대통령도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가용한 창의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일하고 현실적인 진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억지력과 방어력, 저지태세를 강화해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고 낮추며 정보 침투 캠페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돕는 장기 전략을 추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수사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를 확대 집행하며 역내 억지와 방어 역량, 군 준비 태세와 핵 확산 대응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제재와 관련해선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은 북한의 불법 수입원과 외국 은행 계좌를 더 노리는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을 돕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보 침투 캠페인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 인권에 더 중점을 두고 북한의 정보 봉쇄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북한 주민들이 세계의 실상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체제 선전에 덜 의존하게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미국 터프치대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대기권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과도하게 반응해서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와 정보 유입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끊임없는 금융 제재와 다면적인 정보 유포 작전을 구사하는 적극적인 강압적 외교를 추구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제언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전 세계적 협력을 도모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에 부과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강력한 제재를 김씨 정권에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제재는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에 비해 너무 적고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too few and too weak in kind.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시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제재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계속해서 북한과 불법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위반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또 북한 인권을 더 많이 강조하면서 VOA와 RFA처럼 북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고 비영리 기구들을 도우며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andem with greater emphasis on human rights, increasing funding for various groups like
미국 하버드대 벨퍼 센터의 존 박 코리아 프로젝트 국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접근법의 차이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Divergent U.S. and Chinese approaches to dealing with North Korea over the past 14 years have created significant maneuvering space for North Korea.
박 국장은 지난 14년간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중 간 갈라진 접근 방식은 북한에 상당한 기동 공간을 만들어줬다면서 이런 허점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회사들은 비핵화 진전이라는 조건 없이 중국 경제 내부에서 번창해왔다며 중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우선시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북한 지도부가 지속적인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못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의 새로운 제재 회피 방법과 관련해 북한 회사들은 가상 공간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n cyber actors have increasingly target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yptocurrency exchanges.
이어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점점 더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회사와 거래소를 겨냥하고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반복적인 수입원을 확대했고 이는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능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제재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 작전 기술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사법기관들과 공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사법기관들과의 공조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도 발의됐습니다. 아세안이 한국, 일본 등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에 의어 하원에도 11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당의 앤 와그너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그레고리 믹스 의원 등을 공동 발의자로 동참시킨 이 결의안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세안에 강력하고 의지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협력국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이행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도 그렇게 하기를 독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아세안이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 타이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역내 미국의 협력 국가의 유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상원에도 최근 하원 결의안과 비슷한 내용의 아세안 지지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버마, 싱가포르, 필리핀 등 1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국제 앰네스티가 북한 정부에 백신 접근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백신 접근의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 장보람 동아시아 연구원은 성명에서 북한이 코로나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백신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줄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투명한 분배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제 코로나 백신 공급 메커니즘, 즉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코백스 프로그램이 제공한 수백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시노박 백신을 거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첫 코로나 발병 소식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 백신 수용 거부 노선을 지속하는 건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주민들의 건강권 유지에 대한 비양심적 유기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세계에서 백신 접근성이 가장 낮고 보건체계가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란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북한 정부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모든 주민에게 차별 없는 백신 접근을 제공하고 대중의 감시를 받는 투명한 백신 분배 계획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확보 계획을 즉각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또 봉쇄와 같은 코로나 방역 관련 모든 비상조치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조치가 공공보건보호를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 정부의 백신 지원 수용 등 국제협력을 통해 자국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북한 지도부는 일절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백스는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북한의 백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북한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 사무소장은 12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WHO는 아직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신종 코로나 확진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국가 국제보건규칙 담당자와 보건성의 다른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또한 북한이 처음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계속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 당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WHO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관련 국가적 전략 준비와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등 협력 단체와 함께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 계획은 역내 다자적 기구와 검토의 승인을 거쳐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신종 코로나 백신을 지원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백스는 12일 북한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대북 코로나 백신 배정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BOA 서면 질의에 북한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코백스는 2022년 각국의 필요에 따른 백신 배정으로 배정 방식을 바꿨으며 현재 북한에는 어떠한 분량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코백스 목표에 따른 기준과 또 기술적 고려에 따라 백신을 배정해 북한이 국제 백신 목표를 따라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12일 현재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두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앞서 코백스는 지난해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과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배정했지만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시노백 백신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에 재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북한에 들어간 백신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올해 코백스가 북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800회분을 배정했지만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년여 넘게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12일 처음으로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면서 비상 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 종교 난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2일 공개한 세계 종교 난민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과 이란, 시리아 등 10여 개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의 실태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1919년 중국 선전시에 선전선결개혁교회 신도 60여 명이 중국을 탈출해 한국 제주도로 이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중국 본토에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나 한국 현지에 파견 나온 중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협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제주도에 온 중국 선결교인들은 지난 2년간 한국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함경도 북부와 평안북도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는 18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도 맑고 최저 10도, 최고는 17도.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최저는 8도, 최고는 19도. 강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5도입니다. 해주는 맑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19도. 개성도 맑겠고 최저는 8도, 최고 21도. 함흥 맑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22도. 장지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는 1도, 최고는 9도. 해산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1도.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2도. 평강 맑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8도입니다. 청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7도, 최고는 16도. 선봉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삼지연은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눈도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영하 1도, 최고는 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구름이 많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전 해상이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 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북한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방역 위기 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뒤 하루 동안의 방역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요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돼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11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8,000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이 사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도 1명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북한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북한과의 협력과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동지이자 이웃과 친구로서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행병과 투쟁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지지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적 지원 노력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인도주의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같은 종류의 지원을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자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사를 표명한 핀란드에 대해 보복 조치를 거론하며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 움직임은 러시아와 핀란드 양자관계뿐 아니라 북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핀란드의 움직임은 외교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향후 군사기술과 기타 분야에서 보복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핀란드 정부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데이빗 비즐리 세계식량계획 WFP 사무총장은 국제적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터키에 소재한 우크라이나 항구에 대한 차도를 풀 것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어제 뉴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해당 항구들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신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머지 세계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이 있다면 해당 항구들을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또 항구 차단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열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몰도바와 같이 예르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항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연것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아세안 간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은 아세안의 45년 역사에서 처음이라며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태평양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음을 과시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의지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포함된다면서도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상당수 아세안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규탄하는데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많은 나라가 러시아와 깊은 연계를 갖고 있는 점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로로 잡은 러시아군 병사 한 명에 대한 첫 전범 재판을 오늘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법정에서는 이날 러시아 전차부대 소속 바딘 시시마린 병장이 민간인 학살 혐의로 피고석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시시마린 병장이 지난 2월 28일 민간인을 쏜 혐의를 인정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시마린 병장은 이 영상에서 나는 발포를 명령받았다며 그에게 한 발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시시마린 병사의 이 같은 증언이 침공한 적군에게서 나온 첫 고백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시시마린 병장이 우크라이나 북부 초파히우카 마을에서 62세 우크라이나 남성의 머리에 총을 쐈다며 유죄로 판결날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주요 식량 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시위대 최소 22명을 체포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당국이 밤사이 후제스탄 데즈풀 시와 호길루이 에브예르 아마드주 야수스 시에서 각각 15명과 7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